성경 바로보기 1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청지기직하고 이제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살펴보니까 집주인이 있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다. 그렇죠? 집주인이 만들어 놓은 집안 규칙에 따라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청지기직을 박탈당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도 집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이란 집을 다스려요. 그 안에 청지기를 두셨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청지기로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겁니다. 누구의 규칙대로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규칙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그 16째 시간에는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인류 역사 지금 한 6천년쯤 되는데 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여러 차례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 이 체계가 변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안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시대를 쭉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리던 때하고 노아를 다스리던 때하고 아브라함을 다스리던 때하고 모세를 다스리던 때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다스린 때하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사람들을 다스리는 때에 집안 규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안 규칙이 다르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난 한 6천년 동안의 역사를 주시면서 이 성경책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준 게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양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계시의 정도를 점점 향상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예표구나.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구나. 지금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 알 수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향상에 대해서 주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것까지 지금 다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점점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가 진보하면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이 있고 모세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이 있다. 집안 규칙이 다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각 시대마다 같은 집안 규칙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른 규칙들도 있고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는 집안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를 여기 저자가 아주 재미있게 이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홍길동 씨 집안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8살이에요. 다른 아들은 15살이고, 다른 아들은 20살이 됐습니다. 20살. 자, 그러면 장남에게는 아버지가 큰 특권도 주고 큰 책임도 주고 막내에게는 특권도 별로 크지 않고 작고 책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줬나?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8살짜리 아들, 우리 뒤에 보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 8살짜리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집안 규칙이 있어요. 첫째, 부모에게 순종할 것. 그렇죠? 둘째, 부모를 존경할 것. 거짓말이나 도둑질해선 안 됨. 아주 집안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주 용돈을 작지만 거저 주겠다. 이렇게 집안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숙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집안 규칙을 정해놓고 단 차를 몰아선 안 됨 하고 이제 이런 특권은 없다고 8살짜리 아들에게 집안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5살 먹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집안 규칙이 또 어떤 게 있냐? 첫째, 부모에게 순종할 것.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경륜이 변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를 존경할 것.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게 이제부터 나와요. 아까는 9시에 자야 됐는데 넌 나이가 조금 더 들었으니까 10시나 11시에 자도 된다 하고 집안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성숙하니까 집안 규칙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용돈도 주는데 8살짜리보다는 쓸 데가 더 많으니까 용돈을 조금 더 많이 거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숙제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숙제해야 되는 건 규정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아직 주어지지 않죠? 예. 자, 그럼 이제 20살 아들이 있어요. 20살. 20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너 내 지붕 밑에서 살 때는 이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싫으면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같으면 20살 되면 집에 남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 집안 규칙은 20살이라도 이거다. 첫째, 부모에게 순종할 것.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지붕 밑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작은 아들이나 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이 세 가지는 항상 똑같은 규칙이죠. 규칙이 똑같죠. 예. 네. 자, 그런데 취침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완화해서 12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너 마음대로 해라. 규정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용돈은 이제부터 없다. 네가 벌어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거저 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젠 용돈 없다. 너가 벌어서 써라. 아르바이트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고 그랬으면 숙제 너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거 해라 말라 이런 규정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뭐예요?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이 20살이 됐으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8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가 있는데 그 집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 중에 어떤 거는 아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아이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 바뀌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스펜세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방 규칙이 다 똑같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8살짜리나 20살짜리나 다 참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특권을 주면 안 된다고. 8살짜리에게는 참으는 특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한번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느 면에서 우리보다 믿기가 더 쉬웠습니다. 왜 쉬웠을까요? 짐승 갖다 바치려면 바치고 십일조 갖다 바치려면 바치고 안식일 지키려면 지키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너에게 모든 걸 다 열어줬으니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왜 그래요? 시대가 변천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오픈이 돼서 드러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천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때는 계시가 얼마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완전하게 지금 이 한 책에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도 더 크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디스펜세이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신자들은 다 다른 때 태어납니다. 그렇죠? 예, 노아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윗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금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 홍수 이후지만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홍수 이후인데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자, 어떤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그 당시 모든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마련해 놓고 너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사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자기 피로 그거를 갚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그 제물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 시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식일 안 지킵니다. 사내아이 태어나면 할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침례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없어요?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성막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디스펜세이션이다. 예, 그러면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6살짜리 아이가 살던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다윗이 살았어요. 다윗이 살기 전에 이미 모세가 존재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되는 책임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노아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더 많이 주어졌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 모세의 오경이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특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살인자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때에도 짐승의 희생예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뭐가 추가가 되냐?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렇죠? 사내 아이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침례 주는 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진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 바울 교회 시대에 이제 왔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사람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더 커요. 왜 그래요? 완전한 성경 말씀이 주어졌잖아,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드러났다니까, 이제는. 그렇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총독 앞에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살인죄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희생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제사장 필요해요? 필요치 않습니다. 성전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사내아이에게 할례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들,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침례를 주라는 게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경륜이거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집안의 법칙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집안의 규칙이 적용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디스펜세이션이에요. 노아 시대의 디스펜세이션. 그 다음에 율법이 모든 걸 관장하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건 율법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율법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은혜가 모든 걸 지배하는 은혜의 디스펜세이션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진데 동시에 또 계시가 날이 갈수록 점점 향상되고 진보가 되면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는 이런 시대 지금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둘이 지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신약시대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노아시대 거의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둘 다 지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더 많은 벌을 내릴까요? 예, 지금 모든 걸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왜 그래요?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뀌거나 변경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뭐 주의 만찬이니 아니니 안식일이니 그렇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형제도 그거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에 가면 죽이거나 상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본주의 이런 체제를 지금 따르기 때문에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안 시키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 근래 오늘 부모님 날인데 부모 죽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를 죽인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사형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 불법에 대한 그와 같은 재판이 신속하게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0명만 잡아서 딱 죽이면, 그러면 사형, 뭐라 그럴까, 사람 죽이는 거 무지 많이 줄어들어요. 아마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10명만, 살인자를 사형시키면. 자, 그러면 또 가서 보니까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경륜에서도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죠? 맞습니까? 예. 또 경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렇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겁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맨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륜이나 세대를 나타내는 디스펜세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냐? 동일한 집안 규칙이 시행이 되는 그 시대를 디스펜세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 아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라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언자, 침례자 요한은 어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는 그 디스펜세이션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스펜세이션을 율법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시대에.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집안 규칙,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 규칙 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 갖고 가야 되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찔러서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넘겨주면 자기가 목을 푹 찔러야 돼요. 자기가 찔러서 피가 확 튀겨나오면 아유 죽는구나. 그렇죠. 죄 지으면 죽는구나. 이걸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렇죠? 그거 끝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각을 조각조각 내라. 조각을 다 내면 어떻게 알아요? 저기 헐헐 타는 불에다 갖다 던지라거든요. 던지면 지글지글지글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죄 지으면 죽는 걸로 끝이 아니구나. 지옥불이 있구나. 알겠죠? 이런 거를 시청각적으로 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짐승 갖고 가서 지글지글 태우고 죽이고 그런 데가 어디서 지금은? 없죠? 맞습니까? 왜 그래요?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어서 그렇다.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어서 그렇다. 자,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았던 베드로, 그렇죠?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뭐 요한 칼빈, 그렇죠? 존 스폴전, 그렇죠? 무디 목사님,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약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디스펜세이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펜세이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규칙이 로마서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는 휴거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은 보통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열두 족장이 나오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역시 동일한 집안 규칙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 게 그들의 이제 책무였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여기 있는 그림을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대충 한 6천년 됐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옛날에 과거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과거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때 루시퍼가 타락을 하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처음으로 시간이 생겨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유한한 존재가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예, 그리고서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라는 게 있고 율법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지고 다윗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 오순절이 AD 한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가 쭉 열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휴거가 돼서 교회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고 환란기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원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경륜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까지 성경을 가서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약 7번 변하더라는 거예요. 7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안 규칙을 달리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대가 약 7개가 있더라. 가장 크게는 신약과 구약이에요. 여러분 벌써 아시잖아. 그렇죠? 또 어떤 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던 때가 있고 죄를 지은 때가 있고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7개가 꼭 아니라 나는 5개로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세대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륜이 한 7개 정도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7가지 경륜을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경륜을 이름을 무죄 경륜이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 이노센스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죄가 없었던 디스펜세이션이 있다. 거기에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냐? 아담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요약을 가서 보니까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야? 또 다른 경륜이 시작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뭐가 들어왔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후의 시대는 양심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컨시언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 노아의 홍수 때까지 지속이 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그때만 있었냐? 아니에요. 양심의 세대가 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 양심이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규칙은 어느 시대에만 있지만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 사람이나 아니면 2000년 전 사람이나 4000년 전 사람이 다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양심이. 양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양심 세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어디까지 가냐 하면 바벨탑 사건까지 가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형을 시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인간 정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대를 미국 사람들은 보통 휴먼 가버먼트, 인간 정부 디스펜세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인간 정부가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후로는 지금까지 다 인간 정부 아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드디어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이집트로 들어가고 만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속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살던 그와 같은 시대가 있다 해서 이 시대를 프라미스, 약속이 지배하던 그와 같은 디스펜세이션이다. 예,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율법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 그게 율법 세대다, 시대다, 아니면 경륜이다. 다윗이나 아니면 모세나 침례자 요한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어느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냐? 약속된 씨,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효해요. 그리고 언제 끝이 나냐? 십자가 사건이 있은 그 시 이후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 이 교회에 이제 가서 보면 제일 많이 이름이 은혜예요. 영어로 그레이스. 너무 좋으니까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한국 사람들은 아이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은혜. 굉장히 좋은 그런 시대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대에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살죠.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옴으로써 그 은혜가 절정을 이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런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의 은혜 시대, grace dispensat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언제 끝나냐? 맨 끝에 7년 환란기가 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 이후에 이게 끝이 나면서 뭐가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누가 사는지 아직 모르니까 이름은 이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이 왕국 경륜에서는 마귀가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때예요. 다시 말씀드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왕국 있죠? 그 왕국이 마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지난 한 6천 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 천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다. 이게 끝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다가오는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해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일곱 가지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경륜주의를 배우게 되면 여기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일곱 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려, 성경의 파노라마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양심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은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성경을 쭉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아시겠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각각의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방식과 특권과 책임을 허락하신 어떤 체제와 기관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스펜세이션에 하나님이 독특한 책임과 특권을 주신다. 자, 그러면 각 시대가 쭉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되잖아요. 예, 이때 시대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빛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죠. 계시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에 나타나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얘기하시면서 나타나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쯤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셔서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심정으로 마태복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세기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뭐 하는 이런 시대로 생각하고 이거 받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이 땅 없이 살고 이러는 가운데 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고대하면서 지금 사는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던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바 바로 너희 코앞에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감흥과 이게 어떠했겠는가. 그 심정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아, 이거 지금 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심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못 갖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왜 그러냐. 그때까지는 계시가 그만큼뿐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보다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빛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AD 90년까지. 그 이후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파노라마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돼 나오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럼 그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아까 사람은 청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지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방규칙을 잘 지키면 그러면 칭찬을 받는데, 근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골당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일곱 개의 그 경륜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무죄 경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걸 통해서 또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양심의 경륜은 뭘 넣고 나요? 노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홍수로. 그 다음에 인간 정부는 뭘 넣고 나요? 바벨탑에서 반역하다가 또 끝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경륜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하다 어디로? 이집트로 끌려가면서도 끝납니다. 그렇죠? 율법의 경륜이 주어졌어요. 율법의 경륜은 맨 끝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죽여요. 어떻게? 또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은혜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끝에 가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은혜 시대도 막을 내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두어 놨다가 그러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살짝 하나님이 놔주니까 아, 그 하나님의 그 의의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난다니까. 계시록 가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쭉 가서 보니까 모든 시대 이 디스펜세이션마다 하나님이 집안 규칙을 정하고 이걸 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를 주시고 더 많은 책임과 특권을 주시면서 사람을 쭉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자꾸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마귀를 내가 천년 동안 아예 치워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무적행 속에다 마귀를 집어넣는데 마귀 때문에 이게 그런 거죠. 마귀만 없으면 그럼 우리가 죄 지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듣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한다고 천년 동안. 근데 웬걸 마귀가 탁 풀려나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거가 다 드러나면서 계시록 가서 잠깐 읽어볼까요? 네, 계시록에 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뭐 마귀 문제 무슨 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한번 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 마귀가 없는데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천년을 허락해 주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다 아담의 본성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마귀가 살짝 풀려나니까 다 반역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마귀 탓할 게 없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계시의 양을 늘려주면서 하나님만한 빛을 늘려주면서 이 일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할 때마다 사람은 어때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100% 실패하고 이 경륜에서도 실패하고 저 경륜에서 실패하고 맨 끝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완전한 경륜이 돼서도 거기서도 어때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태어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오직 뭐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성경 역사의 이 파노라마를 통해서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일곱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나눌 때 뭘 보셔야 되냐.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 상황이 어땠냐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책임은 뭐냐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시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모든 건 다 해도 좋은데,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은데,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수님 믿는 걸 하나님이 요구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으라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같이 내 씨가 되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진리의 계시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대마다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걸 지켰냐 이거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뭔지 살펴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그 디스펜세이션마다 다 달리 주는데 사람이 과연 그걸 지키는가 이런 거를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까지 예, 퍼펙트한 것 같은 환경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셔도 안 되는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책임과 이런 모든 걸 보고 경륜이 끝날 때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다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예,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규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모든 경륜에서 사람은 다 끝에 가보면 비참하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각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임해요? 꼭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경륜마다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심판이 임해서 곡과 마곡을 쫓아가면 마귀를 쫓아가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맨 마지막 같아 여기 불호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래서 불호수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의인이 다 그 전에 처리가 됐고 악인이 그때 다 처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이 끝이 나는 거예요. 파노라마가. 근데 이제 뭐만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뭐가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류 편에서는 지금 한 6천년 지났잖아요. 야, 엄청 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예.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 100년쯤 안에 오신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 6100년 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라면 하나님께는 6일 지난 거라고. 하나님께 6일 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머지 천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도 시간을 주고 모든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창조물인데 한번 창조물이 있는 힘껏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공간을 만들고 그러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거를 이거를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음껏 해봐라 너가. 마음껏. 예. 그렇게 해서 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누가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이 이 일을 다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다 하라고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천년왕국까지 다 허락해주고 하는데 창조물은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게 데몬스트레이션, 입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하늘에 있는 영계에서도 천사들이 우리는 창조물이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런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예,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내신 그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3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 이 신비가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 같이 별거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된 거잖아요. 이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이런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다. 감히 너희가 더 이상 반역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나면 더 이상 다가오는 영혼에서는 그런 반역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6일 동안, 7일 동안 허락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마음껏. 하나님 편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 가서 보시면 7일은 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스케일로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인간의 어떤 역사만 다른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또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 통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시대다. 타임. 알겠죠? 유화하는 이런 시대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경륜주의자, 디스펜세이셔널 리즘, 아니면 디스펜세이셔널 리스트, 세대주의자. 이건 한마디로 성경 신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거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뜻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달리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뜻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딴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간략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게 적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세대주의자, 경륜주의자, 더 좋은 말로 바이블 빌리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지나서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한 시간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한 시간 이야기하고 그 한 시간 이후에는 이제 무죄 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해서 어디까지 천년 왕국까지 아시겠죠? 그럼 성경 다 띄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뛴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